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하는 말씀을 우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생활을 할 때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처음에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죄를 졌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큰 죄들을 살인죄요 간음죄요 모든 죄를 다 졌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회개케 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는 여러분께서는 부자도 최고의 하이스트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은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꾀임을 받아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벗고 사는 거 몰랐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뭐냐? 부끄럽다. 잘못되었다는 그 죄에 대한 것을 알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 열매를 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껍질로 그의 옷을 입혔다고 창세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로 제물을 바치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동물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믿는 자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아멜렉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으로부터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보니까는 거기에 좋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그것들을 아하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려야지 하고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요? 그 행동을 기뻐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0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나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말에 우리 성경에는 반응이 없어요. 다른 반응이 없고 그냥 순종했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미국에서 FBI에서 가짜 돈을 판별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요? 가짜 돈을 갖다 주고 만져보고 이것이 가짜 돈이다 그렇게 않는답니다. 진짜 돈만 갖다 주가지고 10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만져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훈련시켜서 내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말씀대로 죽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로 제물을 바치라고 제정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바울 서신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우리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기를 원한다고 쭉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는 전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우리를 그저 조건 없이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평강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했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기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간 것은 그 질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 방법을 알기만 하면 이제는 그 뒤에부터는 우리의 삶이 평탄해집니다. 내가 고통받고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원 목적이 무엇이냐 알고 있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일곱 번이라도 헤쳐 이겨나가서 여덟 번째 갈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지만은 자비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늦추는 것이래요.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늦추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죽는 것 대신에 다른 방법을 채워주셔서 그를 자녀로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다.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적인 일이 없는 사랑의 은사라요. 선물이,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은혜는 뭐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이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내 대신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바로 그랬습니다. 단번에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그 제사장 머리와 내 머리를 같이 손대고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목을 잘라서 태워서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1년 동안의 죄를 없어졌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온 후부터는 어떤 삶이에요? 제물 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는 거, 예배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거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나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면, 신학적인 것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면입니다. 학으로 이제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이다. 앞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 대신에 다른 것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누구?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요. 왜? 재물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죽어져야지 되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지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죽어지는 것은 죽어진 사람은 말이 없어요. 가끔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 죽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살아있는 거거든.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 봐서 아니 죽은 사람이 오해하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는 총독 앞에 갔을 때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죽어지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밝혀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력이나 공력이 없어도 이유나 조건이 없어도 거저 받는 것이 은혜라고 신학적인 말에서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포기하고 현재의 일을 바른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과거를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근데 아까워. 그러니까 버렸다가도 가서 다시 갖다가 주워다 놓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취하는 거예요? 바른 것만 취하면 돼요.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바른 것은 취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신학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어떻냐? 넓은 의미로는 이건 파지티브한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고 한 이 세상에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천지 창조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갖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맡겨주었어요, 아담에게.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오늘날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을 줄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니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는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기도문 나왔으니까 그걸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뭘?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복은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강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아주 잘 되어서 많은 이익을 남겨주게 만들어주셨다는지 이건 물질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에 그 복을 기쁨의 복, 감사의 복, 찬양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고 적음에 우리에게 관계없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좁은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까지도 용납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시켜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들과 관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화해,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역사에 아멘하고 응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의견도 제시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응답의 아멘으로 계산만 계획만 막 응답만 하면은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적게 받았어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인 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온 자와 점심 또 온 자와 해 떨어질 때 온 자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포도원에 일을 했는데 나중에 돈을 줄 때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 준 자에게 한 데나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자가 자기는 이제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는 데 보니까 자기도 한 대는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물었어요 주인한테. 왜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이 줍니까? 나와 너와 계약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그 불평은 어디서 나옵니까? 비교할 때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비교할 때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주었던 나에게 적게 줬던 그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걸 훈련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는데 내가 왜 기뻐하느냐? 조건이 없어요. 나를 무조건 자녀 삼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만 오직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오직 내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만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권이 있어요. 저것과 이권과 이권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은 내가 좋은 걸 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내가 물질적인 이권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1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저녁에 전도 나가라고 하니까 전도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를 나중에 일본의 선교사로 그여서 내보냈어요. 왜? 거기서 1등 받고 나면은 뭐 길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보고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일 시험 있으면 내일 시험 보고 나서 나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첫 자리에 일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는 1등으로 졸업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의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러한 은혜자에 들어간다고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나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굳건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어서 구원 삼아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지만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37편 5절 6절에 우리 보니까는 그랬습니다. 우리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우리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길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이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국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한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13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에 주의 손으로 지었고 그것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지만은 주는 영존하고 정말 그것들은 이웃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나는 죽어지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써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누구할 때 순종할 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시기에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걸 기회를 우리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사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항상 감사하면 돼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 주셨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먹고 마셔 살 수 있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거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모든 거 감사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못해도 그래도 감사한다고 큰 일을 하고 잤잖아요. 왜? 그러한 것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는 자는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우렁이와 가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것을 나에게 카톡을 보내왔을까? 한국에서요. 우렁이는 새끼들을 수천 마리의 알을 가지고 통에 가지고 난답니다. 그런데 그 우렁이들은 그 우렁이 껍질 속에서 엄마의 살을 전부 다 먹고 나와서 우렁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뭡니까요? 껍질만 이게 떠서 둥둥해서 떠내려 가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물치는요, 그렇지 않답니다. 가물치는 새끼들을 수백 마리를 낳납니다. 낳는데 이 새끼를 낳고 나면 눈이 먼다는 거예요, 가물치는. 그런데 새끼들이 먹을 것을 어미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어미가 입 벌리는 속에 들어가서 그 밥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밖에는 살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90%를 먹은 가물치는 다시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둘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뭘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걸 봤습니다. 감사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호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말하라. 하나님의 성호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레위기 20장 3절이나 시편 106편 47편에서 4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는 기뻐서 그냥 뭔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끓는 그 힘이 성령의 역사가 끓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뭐가 되느냐?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한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은혜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쁨은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준으로 삼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예수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느냐? 기도할 때도 그가 밤낮으로 새벽 미명에도 기도했고 밤을 맞도록 기도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줬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행한 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파했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다.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여집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해야 돼요.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폭적으로, 여기서 전폭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전폭적입니다. 그 다해서 하나님의 삶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도 말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가벼운 모습으로 활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말로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하는 찬양을 하는 거래요. 견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설거지 할 때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이 걸을 때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거나 여러분이 다툴 때도 찬송이 나와야 되면 그러면 다투지 않는 거지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다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서.